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지난번에 수성도회 때 제가 3일 동안 부족하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뵀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에 많은 선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정말 10년 동안 기도해서 제가 딸이 없었는데 그 아주 늦둥이 딸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저희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딸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그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이름 뭐예요? 박화온. 하은. 예. 하온. 네. 저희 딸 이름도 박예본인데 예수님을 본받아 해서 예. 또 제가 집회 간다면 꼭 기도해 줘요. 예.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니까 안수 기도하는 거 어디서 배워 가지고 무면허 그래 가지고 저를 안수 기도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교사 세미나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사실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키우고 심고 그 아이들이 의의 나무로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4차 산업혁명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고 온 한국, 온 세계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모든 산업이나 사회나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붙지 않으면 되지 않을 정도로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또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2020년까지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된 걸 보시면 알 겁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년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면접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사람이 보는데 이제는 사람이 면접이 보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면접을요 로봇이 봅니다. 로봇. AI 로봇이 앞에 앉아 있고 이 사람이 쓴 모든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사도 많은 사람들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미국, 한국은 아직 조금 이제 아직 느리긴 한데 곧 시작될 것 같아요. 의사와 변호사도 이제 로봇들이 AI라 그러는데 로봇들이 의사가 됩니다. 변호사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자리들을 빼앗기기 시작한 거 여러분 뉴스 통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제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죠?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을 모두가 받았어요. 그 고린도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완성하셨죠.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 그런 율법 시스템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도 고린도에는 아크로 고린도라 고린도 지역에는 12개의 대표적인 신들이 우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치유의 신, 바다의 신, 성공의 신, 뭐 그런 많은 신들, 특별히 12 신들을 섬기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그런 우상이나 신들을 왜 섬기는 줄 아느냐? 낙심되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실 텐데 제가 지난번 주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중고등부 집회도 이번에 여름 때도 제가 섬기다 보면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시대의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귀해요, 귀해.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2절에 무엇을 나타내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심자. 예, 그래서 파워풀 다시 띄워주시죠.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4차 산업의 시작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들려온 이야기들이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내용들을 쭉쭉 제가 좀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 하는데 실제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있었겠죠?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있었고 또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연구해보면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1차 산업혁명 때 지금처럼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심지어 아이들이 길가에 방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되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이 어린 아이들이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불안해하고요. 제가 이제 그 서울 지역에는 벌써 아이들의 초등학생들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자살 시도한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ADHD,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한국에 와서 했었는데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전도하러 어디를 갔냐면 전도할 데가 없죠. 요즘에 뭐 놀이터에 가도 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디를 갔냐면 그 지역에 정신적인 그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센터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들을 한번 치료하면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엄마도 전도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처럼 또 유럽의 교회처럼 그 산업혁명에 밀려서 교회는 쇠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됐냐 하면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1785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사회가 불안하고 지금처럼 교회가 쇠퇴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데 저희 교단에 3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사실은 통계니까 좀 더 많이 된다고 봐요. 실제로 한 40%의 저희 교단의 주일학교가 교회들이 아예 여러분 정말 감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주일학교 거의 없어요. 제가 부산 지역에 부산의 어떤 노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 지역에 중학교가 내년에 문 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작아지고 어려워지지만 아이들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낙심할 만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학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들이 굉장히 위기 있습니다. 대학들이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약 4분의 1에 3분의 1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때나 여러분 때는 아마 1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한 해에 태어난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그 기준으로 사회를 구조를 만들고 대학을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올해는 36만 명도 안 된다 그러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줄어드니까 주일학교도 줄어들고 30, 40대가 줄어들고 그런데다가 이 사회 자체는 기독교나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수도권에 가면 청년들 만나면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심돼요. 왜 그런지 하면 제가 미국에 부족한 10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을 했었거든요. 10년 가까이. 미국에 있을 때 늘 주제가 뭐였냐면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쇠퇴할 수 있다는 거죠. 유럽의 교회들이 수천 개의 교회들이 1년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막 이제 호텔이 되고 심지어는 술집이 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미국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1960년, 70년대부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60년, 70년대에 교회가 쇠퇴하고 다음 세대가 멀어져가고 그때 히피족이라 이제 마약하고 술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세대들이 막 일어나죠. 산업혁명과 함께 그때 교회가 각성하고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우리의 전략은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다음 세대에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단의 전략을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사단의 계책 전략이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 그러니까 사울같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막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빛을 딱 한번 비춰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8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어서 영광의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음의 빛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었거든요. 자기의 완전히 변화되어서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행 보십시오. 그 터키와 유럽 지역까지 막 돌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루스드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하고요. 그때 얻은 열매가 누구입니까? 디모데 아니에요,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요. 돌에 맞은 다음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바울 우리 같으면 다시 안 돌아갔을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복음의 빛을 전했는데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돌 던지진 않잖아요. 바울은 복음의 빛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고 던질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 지난주에 인천에서 그 퀴어 축제가 있어가지고 대구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신화하시는 그런 퀴어 축제를 하는 걸 막아서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수갑에, 이 수갑에 차고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벌써 우리한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저기 내용을 적어 놓은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동일합니다.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산업혁명의 시대에 교회가 약해지고 다음 세대가 많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부흥을 주셨어요.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막 끌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리바이버 부흥이지만,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산업의 혁명의 시대 때 사람들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니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냥 길가에 그 가출한 청소년들,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가 약해진 그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음의 부흥, 성령의 부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부흥이 있었던 나라와 지역은 그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도 부흥이 오는 곳은 없어요. 1907년에 평양에, 오늘 뭐 평양에 특사단이 떠났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는 사실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 북한의 지도자를 우리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지도자를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평양의 문을 여시고 평양 땅에 있었던 1907년의 그 대부흥을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다시 부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부흥이 일어나면요, 주일 학교가 아무리 약해지고 아이들이 적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전도가 안 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요, 그 주일 학교가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의 시작은 1차 산업혁명 때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길가에 그 버려진 아이들을,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사업가예요, 자기 집에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주일 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목사님이 교회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문답을 가르친 데서 주일학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부흥에 정말 우리의 사모함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그 부흥의 가장 중요한 DNA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또 교회가 4차 산업을 어떻게 준비할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뭐 직속위원회도 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준비는 바로 다음 세대, 특히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사실 3차 산업혁명의 가장 꽃은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안 가져왔네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먼저 구출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때까지, 지금은 이제 2G폰이라 가지고 이제 전화는 연락을 해야 되니까 제가 허락을 해줬지만, 저 스마트폰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엄마들한테 이런, 교사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주고 싸우는 것보다 안 주고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꼭 명심하세요. 주고 나서 일단 싸우게 되면 부모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24시간 감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영혼들을 지금 빼앗기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스마트폰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등장하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시면 영화에도 막 등장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될 텐데, 5G와 함께 나오는 VR,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안경을 끼고 도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뭐, 희한한 걸 많이 합니다. 성적인 타락도 거기서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을 보고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지난번 수정도 때도 한번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또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요, 이 가상세계에 우리 영혼 아이들 빼앗기게 되고 거기서 타락하게 되고 그 윤리적인 문제도 법적으로 어떻게 그걸 막을 길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영적으로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천국의 세계는 가상세계입니까? 실제 세계입니까? 실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뭐 스마트폰을 뺏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 VR 안경 뺏어서 뭐 이렇게 집어던져 부수겠어요. 부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저런 세계에 넘어가기 전에 더 실제적이고 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경험. 그게 아니고 이런 세계가 막 닥쳐오고 요즘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뭐 예전에는 뭐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뭐 이런 뭐 그런 꿈을 얘기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아이언맨 되는 게 꿈이라고 해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잘 모르시죠? 요즘 영화에 나타나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로봇입니다. 사람인데 로봇과 결합되는 것. 그 아이언맨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벌써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어머니들이나 교사들은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에 뭘 심어야 되냐? 따라 합시다. 복음에 DNA를 심자.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포스트 휴먼이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이런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노화를 이제 우리가 노화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계와 약물과 의학이 막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 수련을 하는데 지금 구글 중심으로 평균 수명이 200세.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일본에 115세 할머니가 나왔는데 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115세. 그 우리 아이들의 그 얘기에서 너희들 시대는 지금 초등학생들은 평균 한 150세에서 잘하면 200세 산다 그래 제가 사실 기뻐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뭐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기가 진짜 힘든데 아니 청소년들이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애들이 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자기들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고 영어 수학 그래서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걸 200년 살으라고요? 그럼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평균 200세. 그래서 지금은 프로젝트가 평균 500세까지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팀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포스트 휴먼이라 그래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는 죽었는데 자기의 뇌에 있는 이 기억들 이런 것을 아까 말했던 컴퓨터와 이 가상현실 세계에 넣어서 죽은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영생할 수 있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인본주의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4차 산업과 인공지능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거 아세요? 사이비 종교를 쉽게 말하면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우리가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죠? 천국을 누리는 것이 그걸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지금 이 사탄이 아까 말했죠. 사탄이 어떤 전략을 배치다 그랬죠? 복음의 빛을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면서 저런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영생할 수 있고 야 죽지 않을 수 있고 알약 하나 먹으면은 뭐 암도 치유되고 이제 병도 다 치유되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가르쳤던 그 이제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전부 이제 저쪽에 굉장한 그 산업이나 그런 돈도 굉장히 저쪽이 유익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학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법칙으로 저런 연구를 또 해야 되는 아이들을 많이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과학자가 되고 또 이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때 우리 아이들이 각 영역에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그런 운동들이 진화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그 이론을 가지고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일들에 탁월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 거짓 약속을 합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무슨 거짓말 세 가지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 그랬죠. 또 죽지 않으리라 그랬죠. 예?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죠.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과학과 4차 산업의 발전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VR이나 안경이나 그 세계로 가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내용들을 좀 승리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에서도 이 4차 산업에서 스팀 교육이라고 합니다. 스팀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교육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은 뭐냐 하면은 S는 뭐냐 하면 영성지수라. 진짜 요셉처럼 영적인 그런 감성과 영적인 지수가 뛰어난 아이들. 일단 T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성령으로 변화되는 아이들. 이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생각.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역을 우리가 모두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전략은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랬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 와서 이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전도하고 때로는 카톡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복음의 DNA라고 제가 정의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죠. 그래서 복음의 DNA가 뭐냐 하면요. 자, 주일학교 제가 그러니까 절망적인 주일학교 이야기 제가 다 말씀드렸고 자 이거 이제 여러분 이게 D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 DNA를 물려받아서 엄마 아빠의 그 성격도 담고 또 습관도 담고 심지어는 많은 걸 담습니다. 여러분 이걸 DNA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DNA를 심어야만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영성의 DNA를 심어야 되고 이 DNA를 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DNA만 심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스위트라는 그 유명한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영적인 병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복음의 DNA가 결핍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자랄 때 그 칼슘이 결핍되면 결핍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이 그 이 칼슘도 먹이고 또 그러니까 비타민이 결핍돼 있으면 비타민도 먹여야 되고요. 그런 데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요 똑똑해가지고요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보니까 결핍하지 않도록 많이 먹이는 이걸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무엇이 결핍돼 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결핍돼 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그 뒤에 말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DNA가 뭐예요?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입니다. 보배.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바로 금방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 안에 이 보배를 심는 사역이 우리의 다음 세대 사역인데 이 보배, 복음의 DNA를 잘 심는 거죠. 자, 파워포인트 뜬 게 제 얼굴 띄우실 필요 없어요. 제 얼굴 워낙 여러분 제 얼굴 봐서 뭐 하겠습니까. 예, 방송하시는 분이 아주 잘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요한 이 보배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걸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보배를 설명할 때 일부러 이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5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배 보석 중에 1위를 한 무사이에프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저게 이제 경매에서 92억에 팔렸습니다. 역시 그 드림교회 그 레벨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오 그러는데 뭐 92억 정도야 뭐 예. 그게 이제 세계에서 몇 개 없는 저희 아내가 이걸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하는데 천국에서 예. 열두 진주문 천국이 아주 그 상징이지만 예,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보석이 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오펜하이머 블루라고 이 보석이 뭐 아프리카에서 발견됐는데 이 보석이 경매에 이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제가 이 오펜하이머 블루가 이제 1위였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작년에 다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제목이 이 보석의 제목도 있어요. The Star of Adam이라고 아담의 별인데 이 보석을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집중을 잘하시네요. 이 보석, 이 보석이요 그 아담의 별이라고 이게 크기도 굉장히 크죠. 보시면 저게 경매에서 2천억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2천억 좀 되니까 놀라시네요. 뭐 아까 뭐 92억 정도는 뭐 예. 이게 하필이면 이제 아담의 별인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저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 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어. 뭐 집도 팔고 다 판대요. 부모님 집인데 다 판대요. 애들이 다 팔고 뭐 학교도 안 가겠대. 저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2천억인데 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거 있으면 뭐 집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다 그랬죠. 그걸 발견한다 숨겨두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가지고 나서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의 비밀과 DNA 저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저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저걸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전도할 때 쓸 수 있도록 한 100개 주셨다면 우리 아이들 가서 나눠주면 전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더 아담 오브 스타 저 아담의 별보다 우리가 못하겠어요. 2천억 뭐 2조억 뭐 그거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복음이 얼마나 비싼 거지 아냐. 복음은 값없이 주는 거지만 이 오늘 말씀처럼 이 질그릇에서 가졌다. 이 질그릇은요, 그 당시 고린도 시장에 파는 그릇이니까 보통 우리로 지금 말하면 한 3천원에서 5천원, 만원 하지 않는 아주 저렴한 그릇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장에 그 고린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이 아주 만연한 곳이니까 주로 그릇에 우상을 섬기는 그 음식들을 많이 담았대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요, 그 3천원짜리나 5천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우상의 그 재물을 담았으니까 이 그 그릇은요 재물 담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런 존재 같죠. 저도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고 또 목사이지만 저는 질그릇이죠. 하나님 앞에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너는 네가 진짜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냐. 복음의 DNA를 심으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를요 엄청나게 열등감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대구의 아이들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9가지 스펙을 갖추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불쌍해 죽겠어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밤낮 없이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등급 있잖아요. 뭐 5등급 뭐 6등급 7등급 등급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영어 점수 몇 점이냐? 너 집은 어디 사냐? 너 어떤 상을 받았냐? 그걸 스펙이라 그럽니다. 너는 외국에 어디 연수 갔다 왔냐? 심지어 요즘에 외모도 따집니다. 너 요즘 그 드라마 있죠. 내 아이디는 내 강남 아이디인가 뭐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 그게 뭘 말이죠? 성형이 이 스펙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아이들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막 질그릇처럼 막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도 교회에서 교육하기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요 이제 한 중학교 한 1, 2학년 되면 눈빛이 이제 초점이 없어집니다. 영포, 수포, 국포, 대포. 대포란 건 이제 대학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영어 포기하고 수학 포기하고 아이들이요 이제 뭐 이제 아주 좋은 중학교나 특수중학교나 외국어 중학교나 뭐 이런데 특목고 이런데 가지 못하면 자기들 말로 루저, 실패자라고 이제 낙인이 찍히니까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한마디의 복음 DNA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그 복음 심으면 너는 진짜 이게 네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반말로 얘기하는 게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반말한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짜린데. 야 이봐 너 질그릇이 얼마야? 3천원. 야 너 보배가 얼마라 그랬어? 스타업 아담이 2천억이요. 그럼 너 얼마야? 2천억. 틀렸어. 2천억 3천원. 2천억 플러스 3천원.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3천원밖에 안 되지만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2천억짜리 담고 있으면 그 가격이 얼마냐 너는. 2천억 아니에요. 2천억 3천원. 아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딱 담으면 그때부터 가치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요 세계에 진출하고 각 영역에 진출해서 그 영역을 또 변화시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치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UN에 진출하고 정치에 진출하고 문화에도 진출하고 그런 아이가 교사가 되어도 교수가 되어야 되고 박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알고 나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8절과 9절에 나타나요. 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방을 오게싸움을 당하도 당하지 않는다. 이 사방 오게싸움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온 환경이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오늘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오게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뜁니다. 이 네 가지를 당하는데 이게 거의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쌓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여기서 마지막이 제일 강한 건데 거꾸로 뜨림을 이 거꾸로 뜨림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거꾸로 뜨림은 제일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던지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 마치 질그릇 얘기했으니까 질그릇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기 그릇 요즘 뭐 그릇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설거지하다 떨어뜨렸는데 박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제가 안 다쳤나 물어보지 않고 저희 가족들이 아 그릇 깨졌다고 상처받잖아요, 그죠? 아, 우리 저희 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들이 자존감이 요즘 너무 좋아져 감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그릇 깨지고 나서 제가 설거지 마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역하고 바쁘거든요. 집회 마치고 늦게 오고 그러면은 자기 뭐 공부하는 게 엄청난 벼슬인 줄 알고 11시에 공부 마치고 제가 11시에 왔는데 저보고 뭐 샌드위치나 뭐 맛있는 걸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네가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아, 뭐 자기 엄마한테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아,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렇지. 야, 너 신앙 좋다. 바로 그게 네 복음의 DNA야. 그랬더니 아빠는 주의 종이잖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맞긴 맞잖아요. 그 주의 종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주의 종. 특히 저희 아내가 그 얘기 한 거 들은 기억이 나네. 아마 엄마한테 제자 훈련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 아빠는 주의 종.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주의 종, slave라고 주의 종. 그래서 자기가 그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만들어내라. 기분은 나쁜데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 만들어가 갖다 바쳤더니 안에 치즈가 안 들었네. 뭐 그러면서 제가 치즈 그 밤에 사와가지고 아드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왜? 나는 주의 종이고 자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자기가 돈 없대. 아유,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만큼 복음의 DNA가 그 저희 아들 마찬가지고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이 완전히 변한 생각이 완전히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DNA를 믿는 아들이 세상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인간 대 인간으로 비교를 받아서 아이들이 열등감에 빠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된다고 이제는요? 로봇의 경쟁과 비교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AI 로봇이 지금 등장 초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보셨죠? 세계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도 로봇 하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믿고 거꾸로 뛰면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딱 떨어져서 박살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DNA를 심는 목적을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표시하십시오. 오늘 10절과 11절에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사역의 목적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가 다 가깝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모두에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의 생명, 나의 생명이 너를 통해서 몇 명에게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나타나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타나, 우리 목적형이에요. 목적, 우리 사역의 목적, 교사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잖아요. 우리도 힘들죠. 교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몇 계시네. 근데 짜장면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짜장면 가지고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짜장면도 귀한데 짜장면. 아니 짜장면 가지고 안 돼요. 팔보채 이런 거 있잖아요. 팔보채 뭡니까 또 산수 뭐야? 하여튼 뭐 산 예? 산이슨가 있잖아요. 그런 거 비싼 거. 예? 그런 거 쫙 시켜가지고 아유 그 아유 맛있는 거 시키라고 말은 그래놓고 나중에 짜장면 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야 그 쫙 시켜놓고 마냥 사주고 위로 많이 주시. 왜냐하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린 사역자는 주말에 와서 사역하고 하지만 교사 선생님들 대부분은 직장 사역하고 아이들 기르고 주중에 그렇게 수고하고 그 주일을 쉬는 날 일찍 와서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예, 파워 잠깐 띄워보세요. 제가 그 아이들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 가끔씩 초등학교 아이들 집회하면요 저 생명이 막 나타나요. 요즘 아이들이요 제가 저희 교단에도 제가 부정하지만 여러 단체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등부 수준에 이제 늦다고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면 저렇게 아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이들이요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 아이들이 찬양하면요 원수자들의 입을 잠잠케 한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의 찬양과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심고 어린 아이들 이런 성경학교 패러다임 바꿔가지고요 아이들 저녁에 집회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300명 모아놓고 그 여름에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 다음에 제가 아이를 초청합니다. 초청하면요 한 4학년, 5학년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뭐 조금 늦은 것 같아.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 주님을 만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런 아이들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린 나이가 어릴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아이들이 이 세상의 엄청난 죄악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 힘이 생겨요. 여러분 벌써 한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요 그 스마트폰에 카톡에 여러분 모르시죠? 그 세계에 아이들이 아주 나쁜 앱이 있어요. 앱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잘 모르시죠? 앱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까면 그건 그 경찰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 앱을 깔아가지고요 아이들이 엄청난 나쁜 일을 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정말 기도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장면 하나 지나갔는데 18세기의 그 아까 막 주일학교 부흥의 시대 그래 지나서 19세기의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시카고 지역에 그 한 명의 교사 예, 그 한 명의 교사 무명의 교사가 그 한 명의 아이에게 구두 닦기 하고 있는, 뭐 지금의 기초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부모님이 깨어지고 이 생계 때문에 그 구두를 닦고 있던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해서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저 장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으셔가지고 일으키십니다. 그 아이가 10대에 벌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생명이 나타나게 되죠. 그 아이 이름이 D.L. 무디가 됩니다. 그 D.L. 무디를 통해서 시카고의 엄청난 또 그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그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생명이 나타나, 예수의 생명을 받고 50여 명의 탁월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서 중국에 가려고 기도하다가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길 때 선교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58명의 젊은이들이 그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 조선 땅에 오게 된 거 아십니까? 그 부흥의 시작은 누구였냐? 바로 그 킴볼이 나는 그 무명의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 구두를 닦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너 예수님이 아니, 너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너 예수님 믿고 너는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교사가 그 D.L. 무디라는 소년에게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구두를 닦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한 명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D.L. 무디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수많은 20대 청년들이 바로 그 교사 한 명이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사 선생님들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생명이 나타날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역 가운데 그런 한 명, 예? D.L. 무디 같은 그런 한 명의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말씀을 제가 아까 스펙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아홉 가지를 요구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스펙은 S. Salvation, 구원. P. Power of Love, 그리스도의 사랑. E는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 C는 Christ,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 아이들이 추구해야 될 스펙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과 복음과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말씀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대. 제가 그 안산에, 여러분 잊혀졌습니다. 안산에 그 집회하러 갔을 때 그 한 아이가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아이인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어. 물이 막 들어오니까 자기 그 생명의 조끼를 벗어서 친구한테 주고 그 얘기를 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너는 꼭 이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조끼를 벗어줬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아,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자기 조끼를 벗어줬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거든. 여러분 요즘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막 유행이 천만 명 보고 있는데 전부 가짜 사탄의 거짓말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어떻게 죽으면 뭐 다시 기회가 있고 심판을 받고 뭐 다시 유대를 하고 완전히 그 사탄의 거짓말을 가지고 만든 영화에 천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거 지옥이 다시 기회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을 기회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친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주교 때 제가 이 얘기 잠깐 한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성도님도 처음 보실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자 우리의 꿈과 비전인데 여러분 저기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신 거 보시죠? 예. 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헌혈을 한 장면인데 저 할아버지의 저 이야기가 저에게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함께 저에게 엄청난 그 회복과 감동을 주었어. 저 할아버지가 원래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 10대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피가 부족해서 헌혈을 받아야 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한 사람의 피로 안 되는 거야. 그 열 몇 명, 아주 여러 사람들의 피를 모아가지고 수혈을 받아가지고 10대에 겨우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살아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연락을 받죠. 아, 병원에 빨리 와보시라고. 아, 왜 그렇습니까? 원래 병원에 연락받으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 몸속에 이상한 항체가 있는 거 아셨냐고. 아니, 무슨 병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도 모르는데 굉장히 희귀병 중에, 산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엄마가 아이를 공격하는 무슨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항체가 개발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저 할아버지가 되기 전이죠. 젊었을 때 그분의 피 속에 아마 그 수혈을 받고 그런 가운데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피 속에 산모가 아이를 공격해서 아이가 죽게 되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항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피를 좀 뽑아야 되겠냐. 아, 뽑으시라고 그래서 헌혈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뽑아서 항체를 뽑아가지고 이 아이를 가진 엄마에게, 그 병에 걸린 엄마에게 그 항체를 넣으면 그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살았어. 아, 두 명이 산 거죠. 아이 뱃속에 있는 엄마와 아이 또 살았어. 좀 지나 또 헌혈을 했어요. 또 했어요. 또 살렸어요. 또 생명을 구했어요. 또 살렸어요. 또 한 명의 영혼, 또 한 명의 영혼. 근데 이제 70세, 80세가 되어서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저 장면은 마지막 헌혈을 한 장면인데 그 주위에 자세히 보시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님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 할아버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몇 명요? 200만 명의 아이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믿음이 없어서 20만 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한 200만 명의 아이들이 살았는데 엄마들이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저 사진에 다 나오지 않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엄마들이 저 할아버지를 둘러싸서 할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지금이라도 더 내 피를 뽑아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 피를 뽑겠다고.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200만 명의 아이들이 평생 그 생명을 살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생명,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드림교회 지역에 주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 때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을 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사분들 이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DNA를 심고 우리 안에 있는 질그라 있는 이 보배 대신 2천억보다 비싼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심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사의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